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죠. 그 반역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했어요. 죄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합니다. 인간은 수치스러워진 자신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게 되죠. 아담은 그 옷을 입고 자신의 죄, 자신의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치는 하나도 가려지지 못했죠. 아담은 그저 범법자였을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선을 쌓고 공로를 쌓고 지위를 높여 자신을 가려도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꿀 수 없다면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맺는 결실은 못된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죄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뿐이니까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공허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옷을 입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세상이 입혀주는 옷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떤 옷을 입었기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경고할 수 있었을까요? 이뿐 아니라 그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요셉이 입었던 이 옷을 입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옷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옷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처음 입은 옷이 채색 옷이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은 사실 알록달록하기보다는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던 팔 소매가 달린 긴 소매입니다. 따라서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또 요셉이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내놓으시죠.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른 이유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세겜에 있기 때문이죠. 세겜은 야곱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딸 디나가 폭행을 당했었고, 아들들은 무자비한 보복을 가했었고, 그래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세겜에서 자식들이 지금 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14절 보니까 잘 있고 보고 오라라고 말하는데, 원어로는 샬롬을 확인하고 샬롬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물으러 가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잘 있냐?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평안의 열매를 늘 가지고 사는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평안하냐? 요셉은 37장 4절에 인사도 받지 않는 형들과의 갈등 속에 불안해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샬롬을 요셉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의 순종이 형들을 도단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의 샬롬을 가지고 온 요셉에게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샬롬을 앗아가죠.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도 벗겨집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염소의 피가 묻은 죽음의 옷이 되어 아버지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유별난 옷,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짜 입혔던 옷, 사랑을 담아 입혔던 옷, 그 요셉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일의 시작은 아버지의 불평등한 사랑 때문이겠죠. 한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인간이 사랑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평하지 못해요. 인간이 받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늘 부족합니다. 공평하지 않음과 부족함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균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붕괴를 만듭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사망의 꽃을 피우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옷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신약의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닦게 갔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샬롬을 거둘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무시하죠. 죽이죠.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유산은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표면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야곱에게서는 실제적인 죽음을 가져다 줬고요. 죽었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요셉의 형들과 포도원 농부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지체를 통해서, 너희는 샬롬하냐? 우리는 샬롬합니까? 우리는 내 옆에 지체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지체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이 개연성이 낮아 보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미움이었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진 것도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인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샬롬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옷을 벗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지체를 통해서 샬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옆에 지체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을 통해 샬롬을 전해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샬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샬롬의 안부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샬롬을 돌려드리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요셉을 삽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 신세가 되다니요. 우리는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한 번씩 뒤통수만 당해도 분이 삭혀지지가 않는데, 우리의 멘탈이 바스락 가루가 되는데, 요셉은 아홉 명의 형제들의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으로 대하고 잘해주더라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치느냐 늦게 치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요셉,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지 3절 보니까 보디발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신교를 섬기는 이집트에서, 그것도 경호대장인데 경호대장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돕는구나.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 잘 믿으면 아, 잘 되는 거구나, 잘 풀리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것 같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착한 행실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상황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치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도 삶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일그러졌지만 다시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창조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형통은 그를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얻은 가정 총무의 옷입니까? 피와 땀이 서려 있겠죠. 기쁨도 잠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죠. 요셉의 신앙과 정욕의 충돌입니다. 신앙과 정욕 사이의 충돌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근무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순종은 첫째로 보디발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절한 거죠. 요셉의 순종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십계명 중 일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나 외에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종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화가 사건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뱀이 하하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말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1절부터 계속된 유혹이 시작됩니다. 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타이밍이 절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욕정에 사로잡힙니다. 요셉의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강에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죄는 코로나처럼 감염성이 높아요. 하와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어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먼저 죄를 짓고 죄에 속한 사람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뒷담화가 그렇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누군가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욕정으로 끌어들이고 물욕으로 끌어들이고 권력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세상은 돈에 미쳤습니다. 세상은 성에 미쳤습니다. 세상은 권력에 미쳤습니다. 죄는 불장난입니다. 불장난하다가 모두가 타서 죽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장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라고 포장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포장합니다. 진실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신자란 무엇입니까? 포장 이면에 가려져 버린 불타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자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20일 전도잔치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삼켜지지 말고 마귀에게 삼켜질 자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신앙은 대체 뭘까라는 의문에 빠지게 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요? 어떻게 다시 입게 된 옷입니까? 채색옷은 아니지만 왕궁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옷 아닙니까? 어쩌면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아버지를, 어머니를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옷이잖아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이 유혹에 어느 정도 타협만 하면, 눈만 한번 감으면, 같이 죄에서 뒹굴기만 하면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을 지켜보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겠죠. 감이 왔을 겁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복선입니다.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라 했을 때 요셉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긴장감, 지금도 그 긴장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두 번의 완벽한 함정 속에서 또 옷이 벗겨집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삶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 임재의 전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전주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그 시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앙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전유죄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는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는 총무옷이 벗겨지고 감옥으로 던져졌지만 그렇게 던져진 인생, 내동댕이 처진 인생,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아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께 신임을 얻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고 비록 채색옷이 벗겨졌지만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가 되었고 가정총무옷도 벗겨졌지만 그는 감옥에서 사물을 도맡는 사무장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높고 낮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면 화가 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낙심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낮추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는다,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나를 신자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돌아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안 사람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신자는 어디를 가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는 존재, 돌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치라고 부른 거예요. 교역자와 평신도가 직분은 다르지만 신분은 같아요. 우린 다 양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픈 데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요셉이 꿈꿨던 거죠. 그게 뭘까요? 요셉의 꿈을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오해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요셉이 큰 자가 된 것은 형들에게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형들이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자로 부르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옆에 사람들을 섬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요셉의 인생은 자꾸 옷만 벗겨집니까? 그리고 왜 옷을 벗어야만 합니까? 이 정도면 멈추고 싶은데. 왜 자꾸 비참해지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순종했으면 좀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풀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그림으로 보아야 이 상황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야 해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430년간의 애굽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애굽을 통해 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지중지하는 야곱의 손에서 떠날 줄 모르는 요셉을 어떻게 빼냅니까?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 가정총무로 자리 잡고 있는 요셉, 잘나가는 요셉, 무슨 재주로 왕궁까지 내려갑니까? 그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왕의 죄수들이 수감한 곳에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합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야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도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억울하게 잡혀온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자기들의 형제를 먹입니다. 형들을 데리고 와서 430년간의 이스라엘을 준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벗은 옷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형통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벗겨진 옷이 우리의 형통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벗겨진 게 아니죠. 벗어주신 것이죠. 그가 옷을 벗어주심을 통하여 그가 옷을 버려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의 비하함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주시는 꿈이 뭘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풍성한 영적 양식을 기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제 셀리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2023년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옷을 벗어 주실 것인가?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 지체를 덮어줄 것인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아멘. 요셉이 누린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세상에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도 마십시오. 맡은 직분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근이에요.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흉년이에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드림계의 성도로 부르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풍성한 양식을 주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들로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로 샬롬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꿈꾸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근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임마누엘의 형통 나누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